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4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현 기자, 지난 재보궐선거 때 탈시설 장애인당이라는 곳에서 11명의 시장 후보가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봤어요. 그런 당이 출마했었나? 투표하신 분들도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탈시설 장애인당이 진짜 정당은 아니고요.
네.
장애인 정책 의제를 이 기간 동안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정당이었습니다.
네.
이분들 스스로도 우리는 가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네, 이 탈시설 장애인당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탈시설 장애인당은 2007년부터 장애인 인권 활동을 꾸준히 해온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1년 1월에 만든 단일 쟁점 정당이에요. 전장현은 탈시설 장애인당은 보궐선거 시작 전에 해산할 가짜 정당이고 장애 해방을 앞당기는 투쟁 정당이다라고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시장 선거를 앞두고 탈시설 장애인당은 11명의 장애인 활동가 후보를 내놨습니다. 11명의 후보는 각자 주력하는 정책을 들고 거리 유세에 나섰어요. 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 유세를 했는데 탈시설 장애인당의 이름에 당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이 당의 활동을 불법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네, 그렇게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피해서 장애인의 자립할 권리,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노동권, 재난지원정책, 장애인 탈시설 권리,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여성 인권, 장애인 건강권, 장애보조기기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권리, 문화권 확보 등 11개의 대표 정책을 홍보했어요. 오늘 나올 분은 이 중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권 정책에 주력했던 박정숙 후보입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시니까 활동가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네. 박 활동가님은 평소 이동하실 때 장애인용 스쿠터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지체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책 소개하는 방송하면서 홍 기자가 김초엽, 김원영 작가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추천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회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일상에 대한 방송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일상,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 일상에는 어떤 균열들이 또 생기고 있는지 이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어떤 투쟁들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 박정숙 활동가님을 모시고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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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노들대학 학생이기도 하고요. 노란들판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박정숙입니다. 이번에 그 탈시설 장애인당을 만들고 우리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는데요.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알리고 활동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이 활동을 지금은 정당이 없어졌지만 이 활동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 활동가입니다.
네. 네. 노들법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 노들에는 저는 처음에 노란들, 그 노들 야학을 갔어요. 장애인들은 교육받는 게 참 어렵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60년생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장애인이 학교 가는 건 진짜 어려웠거든요. 지금하고 달리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계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중단했거든요. 공부하고 싶었죠. 그래서 야학을 찾던 중에 노들 장애인 야학을 알게 됐어요. 2013년도에 제가 노들 야학에 왔거든요.
네.
노들 야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 장애인도 권리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법인 안에는 노들 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어서 그 단위들을 잘 화합하고 투쟁하고 하는 거를 도움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담당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 스쿠터라고 하나요? 지금
예,
타고 다니시는
저는
거.
이제 외부에 나갈 때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요. 실내에서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최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탈시설 장애인당 후보로 나오셨었잖아요. 이 탈시설 장애인당을 만들고 또 후보를 낸 건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정책 의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이 탈시설 장애인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또 선생님은 어떤 후보로 참여하게 되셨었는지 좀 더 네.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절대 물어보는 정책인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스로 만든 거죠. 정책을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우리의 의제가 이러니까 좀 검토해주고 그 공약에 좀 반영을 해달라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11가지 의제가 있기 때문에 11명이 이제 후보가 나온 거예요. 11명이지만 단일 후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건강권에 대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애인이지만 아픈 곳도 많고 병원 갈 일도 많지만 사실 병원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아, 이게 너무 힘들다. 힘드니까 이제 그냥 참고 이렇게 살아왔지, 뭐, 건강권에 대해서 특별히 내 권리고, 나도 건강할 권리가 있고, 병원 갈 권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뭐, 많이 내가 살아온 것도 돌아보고, 많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병원 너무나 불편하고, 아픈 사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형외과를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다리를 다친 사람은 그 계단을 올라서 정형외과를 가야 되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만 찾게 되는 거고, 대형병원을 왜 많이 오냐 이러지만, 다 그런 것들도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이 이렇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병원이 완전히 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병원도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과를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다 그게 이제 협소하단 말이에요.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협소해서 이제 어떤 병원은 정말 그 진료실에를 휠체어를 세워놓고 누구를 붙잡고 어렵게 걸어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진료실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편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고 싶으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그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병원들 전화번호를 다 수집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됩니다. 그래서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10개 병원이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두 개가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약국에 가서 진통제 사 먹거나 뭐 그런 종합감기약을 사 먹거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감기같이 작은 병들은 종합감기약을 먹고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아픈 걸 그냥 참다 보면 그게 큰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로 인해서 더 장애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병원 그 시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라도 무장애 시설을 좀 바꿔서 휠체어 타고 혼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바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 거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이 저 있거든요.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있고
집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장애인이에요. 집에 있었고 시설에 안 가고 계속 집에 있었고 근데 이제 집에 있다고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물론 잘 해주는 사람도 있죠. 가족끼리 잘 해주고 그 보살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혼자 집에 있게 되고 그 가족들은 다 일하러 가고 혼자 남게 되는데 그 혼자 남는 시간이 되게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파도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말 못해요. 그렇게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치의제도가 있어요.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있는데 이게 주치의제도가 제도만 있고 예산이 없으면 그쵸. 예산이 없으면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제도도 확대시키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게 정말 잘 돌아가고 장애인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앞에서도 막 하고 그랬어요.
아. 그 영상 봤어요.
네.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네 오래 살아가지고 동네 분이 가다가 왜 저러고 있냐고 막 이렇게 아.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 네 그랬어요.
주치의제도라는 건 그런 걸까요? 그 저희 이전에 의료생협
원장님 나왔을
네네
때?
최인 네. 원장님 나오셨을 때 거긴 의료생협이 있어서 선생님이 왕진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 제도일까요? 주치의제도
네 그런 거죠.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봐주고 또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원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저희는 원하는 거죠.
예. 활동가님이 강조했던 건강권 정책 말고 다른 후보분들의 정책도 있잖아요. 이 다른 후보분들의 정책 중에서는 어떤 정책을 좀 소개하고 싶으세요?
탈시설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김진성님께서 탈시설은 백신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유세하러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탈시설이 나도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기자님들은 누가 이렇게 너는 이곳에서만 살아 하고 한 1년, 2년 이렇게 가둬놓는다면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20년, 막 15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시설에서는 뭐랬냐면 너네는 절대로 나가서 살 수 없다. 나가면 금방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노들에 보면 야하게도 그렇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설에 계시다가 나와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립 연습을 하고 자립 나와서 활동전사 선생님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설에 안 가고 제가 장애인으로 집에서 있었고 그 사회생활이랄까 그런 걸 좀 했으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사는지는 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노들대학의 이제 학생들이 탈시설 하셔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투쟁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배우면서.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시간 돼서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일어날 때 다 일어나야 되고 뭐 옷도 다 똑같이 입어야 되고 머리도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연들도 많아요. 들어가는 사연들이. 그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이 충분히 사회에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시설에 오래 계시면서 힘을 잃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채워주는 곳이 노들 야학이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투쟁하면서 그 힘을 키워가서 이제는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누구나 사람들과 모여 사람은 왜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설에 다 모여놓고 마치 그 군대 감옥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먹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 뭐 시설 쪽에서 들으면 막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각자 개인을 볼 때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이 양성 판정이 났는데 근데 이제 거기 시설을 코호트 격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아예 그 네. 공간 자체를 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네.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빨리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빨리 나오고 감염 걸린 사람은 빨리 병원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코호트 격리를 시키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 사태가 났을 때 더욱더 시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탈수시설이 백신이다라는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우리랑 똑같이 여기서 살아야 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 안에 동네 안에 골목골목 같이 살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증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네. 그래 자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의 도움을 받는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놓고 밥 주고 뭐 해주니까 옷 주고
제 시간에 재워주고 네. 먹여주는 거잖아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역 사회 내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는 안전망이 좀 더 정책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탈시설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제가 이제 60년대 생이니까 옛날에는 동네마다 장애인이 있었어요 시골도 그렇고 서울도 있어서 근데 그분을 뭐 어디 시설로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그 놀고 안에서. 같이 살고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되면 와라 그래서 먹여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같이 섞여서 살았거든요. 잘 걷지 못하고 이래도 그냥 아이들이 같이 손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시설이라는 거 생각 안 했죠. 예, 물론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좀 보내라 어디 보내라 이렇게 했다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데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감사한데 요즘에 이제 이런 주제 탈시설의 주제 뭐 노동 뭐 이런 거 의사소통 권리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노들에 와서 알게 됐고 계속 듣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 AAC라고 해서 글씨를 쓰면 그게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계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하는데 법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깊고 그게 이제 아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의제, 우리 11가지 이 의제는 정말 어떤 정치인도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하면 정말 신박하거든요. 이게 진짜 네. 기가 막힌 의제거든요. 근데 이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고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라는 거는 예산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걸 만들어도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대로고 어떤 그 니네끼리 나눠 먹어라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프레임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니네 그럴 거 해줬잖아. 잘 해줬잖아. 이 법도 있고 뭐 왜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예산이 지원이 안 돼요.
집행되는 네, 정책이 없는 네, 거네요. 네, 네.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칼럼이나 기사를 통해서 저도 처음 생각해보게 됐는데 그냥 제가 장애인 중에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공포라는 건 훨씬 다른 차원의 또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혼자 있으면요. 저는 이제 가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혼자 계신 분들은 이제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낯선 사람 집에 오는 거 싫어하고 그 이제 단절되는 거죠. 단절이 되는 거고 그게 내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집에 갇혀 있는 거는 더 불안하고 위험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활동 지원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활동 지원사가 있어야만 밥도 먹을 수 있고 신변 처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활동장소가 못 들어가니까 그걸 혼자서 해라. 그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은 먹지도 않고 배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먹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가슴이 찢어지죠. 예. 내일이 아니래도 언젠가 내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알게 되는 것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많이 알게 되는데 네. 실제로 그 탈시설 장애인당이 11개의 정책을 낸 것은 네. 포털 사이트에 탈시설 장애인당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그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트는 계속 열어두시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정책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위성 정당이라서 가짜 정당이라서 지금은 이제 다 해산했지만 네. 정당은 해산했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그 요구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투쟁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해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하는 점점 강해질 거고 또 이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또 추가될 것이고 그 요구안을 들고 끝까지 투쟁할 생각이에요.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탈시설 장애인당 그 페이지 가시면 11개 의제를 또 다운받아서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장애인 그 활동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정책들을 이제 내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나온 이야기 의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하시면서 뭐 비록 가짜 정당이지만 이렇게 유권자들도 만나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느끼셨는지 좀 활동 후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이 못 나갔어요. 사무실에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못 나갔는데 조금 후회스러워요. 조금 이렇게 시간을 빼서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이 이제 사람들 만나볼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누구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발언 같은 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활동을 통해서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발언을 퇴근하는 많은 분들 앞에서 했는데 되게 그 뒤통수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좀 시원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7년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발언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자꾸 빼게 되고 이런데 이제 좀 이제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요. 또 이제 내년에 있잖아요.
대선이 있죠.
네,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정당을 만들거나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시작할 때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활동가로서의 저는 병아리예요. 진짜 전부 우리 전작년 그 사무실에 보면 우리 활동가 이제 선배님들은 다 막 10년, 15년 막 이렇게 하셔갖고 얘기하면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척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제들을 알렸고 막 그 후보자님들 찾아가서 막 우리의 의제를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욕도 먹고 막 이렇게 거부도 당하고 이러면서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려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마음에 조금 근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생겼어요. 예.
병아리 활동가에서
네, 병아리 활동가. 이제
아들 깨고 나오신
중병아리 네.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네. 네.
이 활동가님의 또 개인적으로 또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좀 이제 차차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공지사항 잠깐만 듣고서 다시 네. 활동가님 모셔볼게요. 듣똥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너무 웃기죠?
누가 적은 거예요?
제가 적었어요.
네. 출퇴근할 때, 혼자 재택근무할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여행길에도 듣똥라 팟캐스트와 함께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듣똥라 진행자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당 박정숙 활동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활약했던 탈시설 장애인당 이야기와 또 장애인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좀 활동가님 개인의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그 전에도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노들약을 이제 찾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직장이 끝나고 그 노들약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한 6개월, 그거를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그래서 한 6개월 마무리를 하고 좀 쉬었어요. 좀 쉬다가 2013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이때쯤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 혼자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냥 비장애인들 다니는 약도 다녀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결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2013년도에 노들약에 왔어요. 다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너무 튀는 옷도 안 입고 사람들이 날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입고 싶은 막 빨간 색깔 옷도 안 입고 그냥 까망색 입고 얌전하게 있는 착한 장애인이었거든요. 숨어 있고 말 잘 안 하고 친구 결혼식 이런 것도 그냥 돈만 내고 안 가고 내가 가면 조금 민폐겠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냥 억울해도 참고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들약에 왔는데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권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권리가 있나?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감사하다.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노들약에 딱 왔을 때 다들 이렇게 투쟁력이 아주 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여기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막 집회 나가고 이러면 저는 그냥 저 멀찍이 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잘 안 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야학이 굉장히 25년, 26년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20년이 넘은 야학이니까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투쟁해서 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겼는지,
아.
예. 그 다음에 지금 저상부스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쟁의 역사,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랬구나. 그 옛날에 내가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어떤 장애인이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역에 내려간 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동권 투쟁하는.
네, 이동권 투쟁하는 거를 잠깐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야학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역사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장애인 당사자인데 내가 장애인 당사자인데 우리 그 활동가 중에 비장애인 선생님들, 비장애인 활동가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막 싸워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같이 해서 이 일을 이뤄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비장애인인데 왜 자기가 장애인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싸워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또 보고 또 이제 그런 집회 현장도 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내 권리를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 활동가분들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내가 그 20대 때 내가 이 장애 운동을 알았으면
난 정말 멋있게 했겠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알게 돼서 되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알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교장선생님 그 동영상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네. 그렇게 투쟁했기 때문에 조금씩 어쨌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좀 더
그렇죠.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생각해요. 내가 저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미안하고 나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착한 장애인 안 하기로 하지 말자. 그래 나도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여기처럼 내가 아까 이제 밖에서 사진 다 찍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장애인은 못 들어오게 이런 문을 만들어 놓은 건물도 고발할 수 있고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
그렇죠. 사실은 오늘 인터뷰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좀 난관이 많았었어요. 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뭐 자동문이 설치돼 있는가? 뭐 아니면 문턱이 너무 높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아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게 이렇게 침해를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소도 엄청 큰 건물인데 또 앞에 자동문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연락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번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투쟁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여전히 이동권 투쟁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아 바쁜데 왜 저렇게 시민의 이동권을 막아? 이렇게 또 반발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막 벌금이 매겨지기도 하고 뭐 어디 공공장소를 점거했다거나 뭐 이동을 통제하게 했다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했다 뭐 이런 이유로 벌금이 매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착한 장애인 이야기 하셨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착하게 꼭 법 어겨가면서 그렇게 투쟁을 해야 돼? 그냥 착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막 벌금도 4천만 원 매겨졌다고 그래서 그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투쟁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활동가님은 좀 어떤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귀를 열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욕하지만 아 장애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장애인들이 그나마 그 10명이 욕한다면 그중에 한 명은 아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하겠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맨날 구청에 가고 시청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해요. 예, 논의해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투쟁하고 점거하고 이랬을 때 뭐가 하나씩 바뀌더라고. 교장쌤이 그 얘기 하셨어요. 박경석 교장쌤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하나씩 바뀌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문서로 써서 이거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그냥 순하게 하면 듣지 않아요. 그냥 밀어놓고 안 듣고 그냥 뭐 알았다고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싸우면 뭐가 돼도 되거든요. 지하철 절대로 지하철에 그 광화문인가 거기에 엘리베이터 절대로 못 한다 그랬는데 생겼잖아요. 예. 네. 그렇게 싸워서 생긴 거예요. 밤낮 싸우고 지금 그래서 그 이동권 때문에 매일 투쟁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버스 잡고.
네.
출근 시간에 버스 잡고 하는 거 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해요. 근데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동권에 대해서 옛날부터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도 100% 저상버스 서울시 100% 저상버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00% 엘리베이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장애인 먼저를 외치지만 장애인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 싸워서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욕했던 그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짐을 갖고 탄다거나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투쟁할 때 욕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더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만 해줄 수 없어. 너네한테만 돈 쓸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서 서울이 전체가 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다음에 서울 전체가 다 저상버스가 다닌다면 진짜 세계 최고 가는 그 도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턱을 허물고 경사로를 놓고 모든 그 외국에서 장애인이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큰 공연장 같은데 경사로 충분히 놔줄 수 있어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장애인이 들어가면 뭐 맨 뒤에 맨 꼭대기 거기에 그만 좌석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제 그러니까 장애인은 계속 생겨날 거예요. 지금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 우리 후에 태어나실, 후에 생겨날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예.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또 현재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자꾸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네, 부딪혀서 아 여기서 불협화음이 났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그게 눈에 보여야지 사실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사회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해결됐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지고 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실 보이지 않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다 모아다가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골짜기에 갔다가 시설에 가둬놓고 도시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불편함 봤을 때 활동가분들이 눈에 보였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어쩌면 사실 불편한 이유를 알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불편함을 알기 때문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산을 양보한다든지 뭔가 관심을 가져준다든지 다른 나한테 도움이 될 정책을 포기한다든지 그게 싫으니까 좀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 스스로 한번 맞아요. 해봤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세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좀 어떤 답을 주고 싶으신지 궁금했고 그리고 아마 활동가님 20, 30대 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뭐 기술이 좋아지기도 했고 뭐 시설이 좀 좋아지기도 했겠지만은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또 얼마나 달라졌을지도 좀 궁금했어요.
세월이 바뀐 만큼 지나간 만큼 지금은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대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 턱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많이 좋아졌지만 니네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해라.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월이 이렇게 기계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너네 뭐 법도 좋아졌고 뭐도 좋아졌고 뭐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인정해주고 뭐 돈도 많이 주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주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도시는 비장애인을 위해서 설계된 도시잖아요. 근데 새로 짓는 건물도 그냥 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짓는 게 아니라 또 턱을 세우고 또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또 싸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너네를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경사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가 돼야 되거든요. 턱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만약에 턱이 꼭 필요하다면 경사로를 같이 놔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뀌는 거고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싸우면 경사로 그래야 내가 놔준다. 그러고 경사로 놔주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뀐 게 아니죠.
문득 궁금해졌는데 집 구할 때도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못 구해요. 집 못 구해요. 저가 지금 이제 성대 입구에 사는데요. 그 1층이라고 해서 이제 구했는데 1층인데 요새는 또 1.5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가게 돼요.
계단이 이렇게 네, 한 맞아요. 10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계단 숫자가 제일 작은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집을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좀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만한 크기가 돼서 이렇게 가격도 맞는 것 같아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의 5층인데 막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1층이면 너무 비싸서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집 부동산을 뭐 활성화시키고 집을 많이 이렇게 공급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애인의 주택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하고 난 제발 그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그런 집을 어떻게 구할까? 지금 우리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하는 것도 정말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사 갈 날짜는 다가왔는데 집은 없고 이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구했는데 장애인들 거의 집 구하는 거 많이 힘들어해요. 다. 이게 그 너무 좁거나 이게 계단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언덕이거나 이런 데 다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뭐 1층이 아니더라도 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장애인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어떤 문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장애인 임대 아파트는 다 어디 멀리가 있잖아요. 막. 우리도 중심에서 서울 중심에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뭐 종로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금 사대문 안에 그런 아파트, 임대 아파트든 뭐든 그냥 주택이든 좀 지어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직장이나 학교랑 가까워야 또.
그렇죠. 저희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비장애인이 사는 사회를 디폴트로 해놓고 장애인 정책을 늘리면서 뭔가 이게 되게 시혜적인 정책인 양. 그러니까 그렇죠.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 친화적이란 말도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장애인 친화적인 아파트, 뭐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상하다. 사실은 정말 요 살고 있는 모두가 정말 모두를 위한 모두가 디폴트가 된 그런 사회, 그런 도시 그렇죠. 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바꿔야 할 것들이 또 눈에 보이시고 계속 투쟁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 거기 대학로에 대명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종로구에서 바닥을 뭐 아름답게 바꾸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 있잖아요. 그걸로 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그거 보시고 와가지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판판한 걸로 바꿨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구는 뭐 장애인 복지에 힘쓰는 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도로의 블럭을 바꾸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거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돌이 굉장히 비싼 돌이래요. 이게 모양을 내서 한 거라서. 근데 걸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자꾸 띠뚝띠뚝하게 되고 그 유모차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야식 같은 거 먹는 그 있잖아요. 구루마 같은 것도 못 지나가요. 덜컹거려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몇 번 갔는데 진짜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걸 타고 가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는 거죠. 마로니에 공원 처음에 바닥 보수하고 공사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휠체어가 못 지나가게 그런 땅을 만들고 흙바닥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싸워서 지금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 이렇게 길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거는 그냥 덜컹거리기만 하지만 수동휠체는 뒤집어져요.
거기 탁 위험하네요.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수동휠체 타고 몇 번 나왔다가 그 밀어주는 사람이 그걸 미처 못 봐가지고 탁 걸려가지고 막 뒤집어져서 떨어지고 아이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하나까지도 이게 물론 도시공사를 하면서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신 건데 공원 바닥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마로니에 공원에 그 아르코 미술관 뭐 이런 것도 다 경사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쟁한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고 좀 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바뀐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 그냥 공연 안 보면 되지 그림 가서 안 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 포기했다면 그런 게 안 생겼을 거예요.
아, 활동가님은 지금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네. 꼭 바꿔나가고 싶은 거? 약간 활동가님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 이제 보통 장애인들을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가면 천사라 그래요. 천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다 쓸모 없이 만들어 놓으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착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반항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어떤 그렇게 하면 못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착하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 사회에서 원하는 건 착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들은 다 착해야 되고 주는 대로 가만히 있기를 네. 원하잖아요. 그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장애인이 집에 있지 왜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요. 듣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 우산 같은 거로 막 찌르고 이래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파고다 공원이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 지나가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내가 가는 속도가 있고 빨리 오면 날 쫓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산으로 막 찌르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었고 세상이 좋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되게 무섭죠.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혼자 가는 게 무섭죠. 그래서 저는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를 가든 안전하고 그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피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쿠터 타고 가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랑 이제 엄마랑 이렇게 가면 아이들은 저 스쿠터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 이제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 손을 확 잡아 끌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그럴 때 난 되게 화가 나거든요. 내가 무슨 애를 해코지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흉기도 아닌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우리 받아들이고 그냥 같이 갔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궁금해하면 이거는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확 잡아끌고 그냥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거는 그 아이가 장애인을 그 바라보는 인식이 그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나는 피해야 될 사람, 장애인은 피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손잡고 같이 가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내가 스쿠터를 타고 갔을 때 턱이 있어서 못 넘어가는 그런 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안전하고 사실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안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활동가님 개인적인 목표는 아까 좀 이제 근력이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꿈이 있어요. 꿈. 그 꿈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버킷리스트? 그게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2000년도부터 종이 공예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 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이로 할 수 있는 공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운 목적이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찾아오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장의 공방을 만들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4년 뒤에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갖고 그러면 그래 5년 후에는 내가 무장의 공방을 차리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애인 동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인데요. 이것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네. 공방 터를 보셔야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방 터가 있을까?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투쟁하면서 투쟁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제도들, 바뀌어가는 환경들을 보면서 이제 늙어가는 이제 제가 60살이니까 이제 한 7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공방도 좀 해보고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이면 좋겠어요. 네.
공방 차리시면 네. 연락 주세요. 저희 꼭 가서 또 네네 공이공예도 배우고
올게요. 네.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아 제가 그 많이 자세히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걱정도 되고요. 저희 이런 거 이렇게 팟캐스트를 처음 해봤는데 듣기만 하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시설 장애인당 박정숙 활동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실 활동가님은 되게 횡설수설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몰랐던 사실도 새삼 알게 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이 마침 또 장애인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 듣고 또 생각하신 것들이나 이런 의견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자유롭게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